저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것은 영적 호기심으로 제 안에서 발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호기심 때문에 저는 담임 목회를 하는 동안에 새로운 영적 사역들을 실험하고 또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도된 사역 중에 하나가 중보 기도 사역입니다. 아마 저희 교회가 주최한 중보 기도 사역을 벤치마킹한 이 땅의 교회들이 1,500교회를 넘어섰고 2,000교회를 향해 가까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서는 전국에서 온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제28회 지역교회 중심 세상 중보의 길 컨퍼런스가 열리게 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유형의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필그림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중보기도 컨퍼런스는 몇 달 전에 신청 인원이 다 마감이 됩니다. 여러 교회에서 대표들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보기도 사역의 성경적 근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히브리서 7장 20절 이하 2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성경은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는데 그냥 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맹세하고 또 맹세하시고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의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맹세하시고 또 맹세하시고 제사장이 되셨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습함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아론과 같은 혹은 레위족 속의 대제사장 가문에 태어나기만 하면 자동으로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은 그들이 죽으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23절 다 함께 같이 읽어요.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자,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므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사장이십니다. 아니,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하심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자원했고 맹세하여 기쁨으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자,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30년간은 조용히 사적인 삶을 사셨어요. 30세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공생애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에게 그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줄 때 그분에게 나아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던 그 순간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그 순간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취임하는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구약시대 제사장의 취임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30세입니다. 30세. 네.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장을 취임할 때 반드시 전신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구약 민수기 4장 3절에 보시면 자 레위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30세부터 50세까지. 그래도 50세가 넘어도 제사장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단지 회막에서 자질구레한 일에서는 은퇴하지만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그 타이틀을 죽을 때까지 갔습니다.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이 끝납니다. 30세가 시작이에요. 레위기 8장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제사장이 되기 위한 위임식 혹은 취임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8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모세가 어떤 일을 했냐면 물로 그들을 뭐 했다? 씻기고 근데 뭐 손발 씻긴 거 아니에요. 전신을 다 씻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신 침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30세가 되던 해에 요단강에 가서 침례 요한에게 전신 침례를 받으셨는가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한 공식적인 대제사장 취임식이셨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다른 말로 말하면 중보자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혹은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떤 중보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혹은 중보자로서 그분은 어떤 중보사역을 하고 계실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께서 지금도 행하시는 중보사역 두 가지. 그 첫째가 영혼 구원의 전도사역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영혼 구원의 전도사역. 자, 본문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가장 위대한 사역, 아니 거의 유일한 중요 사역,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미션을 설명하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기억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어 오신 이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영원 구원이 그분의 거의 유일한 미션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복음 중에 누가복음 15장은 대단히 유명한 장이죠. 네, 누가복음 15장을 잃어버린 영혼 찾기의 장. 그게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자,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란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 비유. 어떤 목자가 99마리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들로 나갑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열고 기뻐합니다. 둘째 비유, 어떤 여인이 자기가 소중히 여기던 화폐, 드라크마, 10개의 드라마 가운데 하나를 잃었어요. 집안의 구석구석을 쓸고 등불을 켜고 찾습니다. 드디어 잃었던 그 드라크마를 찾자 이웃들과 벗들을 불러 잔치를 열고 기뻐합니다. 세 번째 비유, 어떤 아버지가 집 나간 자기의 둘째 아들을 찾고 기다립니다. 찾고 또 찾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드디어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먼저 뛰어나갑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품에 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죽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하고 기뻐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양과 목자의 비유에서 양이 잃어버린 양이, 자, 잃어버렸을 때 그는 자의적으로 자기 의지로 집을 나가 방황하게 되었겠죠. 또 둘째 아들의 케이스에서 둘째 아들도 자기 의지로 집을 나가 방황하고 잃어버린 자, 탕자가 된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된 것이에요. 하지만 드라크마 은전은 자기 의식이 없잖아요. 은전은 타의적으로 잃어버린 채 찾게 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자의적으로 혹은 타의적으로 잃어버린 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하지만 세 가지 비유가 동일하게 보여주는 결과, 그것은 찾았을 때 다 한결같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찾은 사람, 목자의 기쁨, 여인의 기쁨, 아버지만의 기쁨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누구의 기쁨인지 아세요? 누가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누구 앞에 기쁨?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라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네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한 자기 백성, 그 영혼들이 죄 가운데 잃어버려져 있다가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블레싱 잔치를 하는 이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나오면서 전도도 하도 안 해요. 전도 안 해. 그냥 나 혼자 우리 가족 교회 나오는 걸로 만족해요. 하나님의 기쁨을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금년 가을에는 좀 전도 좀 해보세요.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블레싱 뭐 누군가 하겠지. 당신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이런 유명한 선언을 다락방에서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기억하시죠?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아버지께로 돌아오려면 예수님이 뭐예요? 길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을 그분은 지금도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서 그분은 지금도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이 땅에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의 희망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성경에 대한, 또 성경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신학이라고 말해요. 신학이 이제 역사를 통해서 발전하는데 대개 한 신학을 발전시킨 그 시조가 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신학에다 이름을 붙여요. 예컨대 칼빈주의 신학. 이것은 존 칼빈에 의해서 발전된 신학. 물론 성경에다 기반을 한 것이죠. 그런데 칼빈주의 신학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무엇 때문인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칼빈주의 신학에서는 이런 말을 써요. 불가항력적 은혜 때문이다. 불가항력적 은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불가항력적 은혜. 영어로 irresistible grace. resist 하면 저항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 IR 단어가 더 붙이면 irresistible 하면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강력한 빛을 비추시고 복음에 응답하도록 효과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 은혜가 역사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불가항력적 은혜가 역사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시작. 불가항력적 은혜가 역사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칼빈주의 신학하고 조금 대조적인 신학 가운데, 칼빈주의 신학이 우리나라에 만든 교단이 대부분 이제 장로교죠. 장로교예요. 그런데 웨슬리안 신학이 있어요. 웨슬리안 신학. 이 웨슬리안은 요한 웨슬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설명된 신학. 이 신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단이 대부분 감리교, 성결교. 우린 침례교인데 뭐냐?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는 칼민이 아니에요.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침례교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예, 웨슬리가 가르친 것이 칼빈하고 반대가 되는 것으로 가르쳐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자, 웨슬리 신학에서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선행적 은총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해요. 선행적 은총.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선행적 은총. 이걸 prevenient grace 이렇게 말해요. prevenient grace.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복음에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미리 선행적으로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복음에 응답하여 주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유의지로 응답하지만 그러나 먼저 선행적 은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틀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칼빈하고. 결국 모든 정통신학에서는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제사장적 사역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은 전적인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냥 믿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 주셔서 믿은 거예요. 네. 불가항적 항력적인 은혜, 선행적 은총,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번 우리 가을철에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불가항력적인 은총이, 선행적 은총이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연관해서 우리가 주목할 또 하나의 성구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이하 39절입니다. 이 대목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전도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 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한 사역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 어떤 중보 기도를 하시나 하나님 우편에서 두 번째는 첫째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도움을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제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아멘. 자,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똑같죠? 하나님 우편에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무엇을 위해 기도하실까요? 그 다음 절, 8장 35절이 대답을 들려줘요. 자, 8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환난도 받고 곤고도 경험하고 박해도 신앙적인 박해도 기근 경제적인 시련도 적신 헐벗음 질병 위험들 온갖 위험들 마지막에는 칼. 칼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실제로 이것들은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이 이 땅에 있을 때 다 경험한 거예요. 바울은 여기 연관된 나열된 모든 고통들을 다 바울이 경험했죠. 마지막에 바울은 칼이라 그랬는데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참수형으로 전도하다가 마지막에 죽죠. 주후 64년, 67년경에 로마에 네로 황제 시절 박해를 받을 때 그때 바울이 붙잡혀 마지막 참수형을 당합니다. 칼에 목베임을 당해 죽습니다. 여러분 제발 로마 가시면 그 뭐 쓸데없는 거 이상한 것들만 다 돌아다니지 마시고 로마 바로 시내 교회에 바울 순교 기념 교회 거기 갔다 안 오신 분은 로마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그 로마의 제일 중요한 장소예요. 바울이 마지막 죽은 곳, 순교 기념교회. 네. 근데 이 교회의 공식 명칭은 세 분수교회예요. 뚜리, 트레, 폰타나, 철치 오브 파울, 바오르. 세 분수. 바울이 왜 세 분수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바울이 모가지를, 참수를 당했을 때, 거기서 피가 튀면서, 세 번 튀면서, 목이 구르면서 거기에 나중에 분수가 세 개 솟아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수교회 혹은 바울 순교 기념교회. 근데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모든 환난, 경제적인 가난, 질병, 박해, 위험, 순교 그 무엇도 바울을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스도와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로마서 8장 37절의 바울의 고백을 다시 들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아멘! 간신히 이기는 이라 그랬습니까? 간신히 버티는 이라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넉넉히 이기는 이라.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질병, 위험, 마지막 순교까지도 넉넉히 이긴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중보기도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서. 자, 이런 중보기도의 생생한 그림을 보여주는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커맨딩 오피서로 사령관으로 해서 지금 르비딤 골짜기 들판에서 아말렉 적군과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지휘관은 여호수아예요. 근데 그때 모세도 있었거든요. 근데 모세는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싸울 수 없다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 형 아론과 자기 누이의 남편 후를 데리고 그 르비딤 광야 높은 곳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요. 지팡이를 들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높이 들고 저 아래에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건이 일어나요. 자,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져요. 아말렉이 이겨요. 그런데 그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다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 보고 도와달라고 그랬겠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줘요. 그리고 손을 높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계속 기도합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러자 마침내 여호수아는 아말렉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합니다. 그때 르비딤 들판에서의 그 승리, 그것은 단순한 전투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중보 기도단의 승리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물론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열심히 싸웠지만 또 거기에 중보 기도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장면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네, 여러분이 이제 만약 에집트를 성지순례를 가시고 에집트에서 시나이 광야를 거쳐 이스라엘로 들어가시면 르비딤을 거쳐가요. 네, 거기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산이 있어요. 제가 거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 모세가 아론과 훌과 더불어 손을 높이 올리고 기도하던 그 모습. 그런데 또 하나의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곤고해서 쓰러져 모든 일을 단념하고 싶었을 때 상상해 보세요. 저 높은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이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 이제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 7장 26절로 돌아옵니다.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 아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는 구약의 제사장들을 초월한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대제사장,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이제 28절 본문의 마지막 구절 보세요. 28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냐.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그들은 다 약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아멘. 놀라운 은혜죠. 감동이 안 되시나요? 이런 말씀이. 은혜가 안 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서 그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빌빌대요? 왜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력한 자리에 있을까요? 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은혜로 나를 돕고 계시다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많은 이 세상 이기며 살 수 있다는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고 성도의 교제를 갖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요. 우리는 그분들의 중보 기도에도 빚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미국의 복음성가 가수였던 레니 울프라는 분이 찬송하다를 만듭니다. 저는 근대 역사에서, 최근의 역사 속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은혜를 끼쳤던 찬송 중에 하나,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래라고 생각해요. 원래 제목이 Someone is praying for you. 누군가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네. Someone is praying for you.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잘 아시는 찬송이잖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지쳐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 너 왜 그러고 있니?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또 누군가가 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내가 그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야 할 때가 아닙니까? 힘을 받고 일어나야죠.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은혜에 빚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보기도에 부흥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아멘. 아멘.